클로리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에 탐사를 나갔다가 홀로 남겨진 마크 와트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요. 결국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하고 마침내 마크를 데리러 오는 탈출선. 우주에서 도킹을 못하고 멀리 지나가버릴 위기에 처하자 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손 흔들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SF의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15년 작품 마션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에이리언,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로 유명하죠. 영화 제목인 마션은 화성인이라는 뜻으로 2011년 출판한 앤디 위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각색됐는데요. 이 영화는 나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모래폭풍으로 인해 화성에 홀로 남겨진 지구인이 화성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를 구하기 위해 나사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구출작전을 감동적으로 담은 영화 마션 지금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 나사 RS-3 탐사대가 투입되고 곳곳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마크가 안테나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크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주 비행사들은 화성을 떠납니다. 그 사이 마크는 극적으로 살아남고 산소 호흡기와 기지 둘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극한 상황에서 홀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마크는 나사와 동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구조대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는 빨라도 4년이 걸리고 마크에게 남은 식량은 오직 한 달치뿐입니다. 마크는 식물학자로서의 전공을 살려 감자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구조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야기를 비디오 로그에 남기는데요. 화성에서 지구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크. 한편 나사에서는 RS-3 기지를 촬영하던 중 충전 중이어야 할 로버가 화성에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크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자를 키워 식량으로 대체하던 기쁨도 잠시, 기압차로 인해 마크는 감자밭을 잃게 되는데 중국에선 기밀에 붙여졌던 태양신호를 마크를 구하기 위해 보내고 마침 마크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온 구조팀이 있었으니 그를 두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던 팀원들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한참 우주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마크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마크는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성에서 살아남으며 결국 구조돼 지구로 돌아옵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Mars, 화성이었습니다. 영화 마션은 리들리 스콧이 감독, 드루 고더드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맷 데이먼, 제시카 체스테인, 마이클 페냐, 크리스틴 위그, 제프 데니얼스가 출연하죠. 코미디라는 장르대로 희망적인 색채의 영화인데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노력하고 머리를 굴려 문제를 해결하며 또 문제가 생기지만 기반 지식과 창의성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심지어 무리수를 둬서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용기를 내 도전하는 시기죠. 작품 속의 캐릭터들은 회의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악의는 없습니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을 지켜보며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특히 2010년대에 개봉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주 배경 영화들은 대부분 우주와 우주에서 생활하는 공간 등 여러 곳에서 극사실적인 묘사를 공들여 했는데요. 숨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우주와 외계 행성의 어묵한 모습을 잘 살리는 데에 집중했지만 마션은 이걸 제대로 묘사하면서도 주인공의 생존기를 그리며 특유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이죠. Turn the beat around. 비트를 다시 시작해봐 듣고 오시죠. 비키 수 로빈슨이 불렀습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의 생존 스토리를 담은 영화 마션은 촬영 기간이 총 70일이었는데요. 과학적 검증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 우주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과학적 오류를 보인 장면은 없을까요? 와튼이 일행에게 닥친 모래폭풍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데요. 실제로는 영화에서와 같은 위력은 없다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200분의 1 정도로 희박해서 풍압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먼지가 낀 산들바람처럼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 작가 앤디 위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트니가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데요. 지구 밖에서 작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사는 2015년 8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화성의 노을은 지구처럼 붉은색인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화성의 노을은 사실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에는 입자가 큰 산화철 먼지가 떠다니는데요. 태양이 화성을 비스듬히 비추면서 파장이 긴 붉은 빛은 먼지와 부딪혀 모두 사라지고 파장이 짧은 푸른 빛만 남아 푸른 노을이 되는 거죠. 화성에서 와트니 일행은 지구에서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과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7%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강시처럼 통통 뛰어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화 마션은 많은 이들에게 화성 탐사의 희망을 선사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휴즈 코퍼레이션의 배를 흔들어 뒤집지마 노래하는 Rock the Boat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화성에 홀로 남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그린 영화 마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인데요. 영어 앞글자를 딴 나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나사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케네디 우주연구소, 고다드 우주연구소 등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산하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나사는 1958년 7월 29일 설립됐고요. 같은 해 10월 2일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를 양분해 경쟁하던 냉전시대였는데요. 한 해 전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주개발에서 소련에 밀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카, 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우주개발 연구기관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나사입니다. 나사는 창립 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주 관련 연구와 개발을 해왔는데요. 미국은 달 탐사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니 계획 시대를 거쳐 서둘러 아폴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아폴로 시대의 첫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호는 지상훈련 중 사고로 비행사 3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의 달 궤도 비행에 이어서 마침내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나사가 약 10년간의 아폴로 계획 시대에 발사한 유인, 무인 우주선은 모두 15척인데요. 나사는 이 우주선들에 1호부터 차례로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숫자 2와 3은 건너뛰는 바람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우주선은 아폴로 17호가 됐습니다. 1960년대 미국 돈으로 200억 달러가 넘게 들었는데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셀마 휴스턴의 Don't Leave Me This Way, 이런 식으로 날 떠나지 말아요.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인들이 달에 내린 건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으니까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다시 달에 보내고 궁극적으로 화성에도 보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달 탐사는 단순히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우주비행사들이 체류하는 계획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화성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간 기업의 상업적 우주 개발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마션으로 맷 데이먼은 제73회 골든글로브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영화 마션은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선 약 2억 달러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국내 수익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는 6억 달러 넘는 흥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Starman, 우주비행사 듣고 오시죠. Didn't know what time it was, the lights were low, oh, oh. I leaned back on my radio, oh, oh. Some cat was laying down some rock and roll, like a solar cell. Then the loud sound that seemed to fade came back like a slow voice on a wave of fate. That wasn't no DJ, that was hazy.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d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he'd blow our minds.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s told us not to blow it, 'cause he knows it's all worthwhile. He told me, let the children use it. Let the children use it. Let all the children do it.
이번에는 영화 마션의 숨겨진 이야기 살펴볼까요? 중간에 기존에 미국에서 보냈다가 수명이 다한 기자재를 마크가 찾아내서 재활용하는데요. 미국이 화성을 오래전부터 탐사해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 화성 탐사를 위해 나사에서 연구 중인 과학적 성과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 마트니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학 지식들이 총동원되는데요. 이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었던 건 화성 탐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우주 왕복선 헤르메스호 덕분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사실 화성 탐사선 헤르메스호의 동력의 비밀은 놀랍게도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띈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플라즈마 엔진을 단 우주선은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로켓 우주선에 비해 1억 분의 1에 불과한 연료만 소비합니다. 따라서 화성, 소행성은 물론 태양계 끝자락까지 탐사하는 우주선을 위한 이상적인 우주선 추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희망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 화성에 갇히는 경우에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마크를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결정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죠. 마크의 동료들도 작은 희망에 동료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아바의 워털루 전투, 워럴루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마션을 본 관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한다. 영화가 우아하고 아름답다. 웃었기 때문에 힘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마션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포츠 문화 전문지 그랜트랜드의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는 공상과학소설 영화였다라고 말했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평론가는 영화 마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고 있다. 마크의 곤경을 생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주면서 흥얼거리게 한다. 하지만 좀 더 폭넓은 내용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마션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크가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에게 한 말이죠. 내가 더 낫죠, 닐 암스트롱? 또 마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언덕을 오르는 것도 최초이고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최초가 된다. 45억 년 동안 이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화성에 혼자 방치된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의 생존을 위한 분투와 마크 마트니를 구하려는 주위의 노력을 그린 영화 마션이었습니다. 끝곡으로 마션 영화의 엔딩곡이죠.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난 살아남을 거야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여성 전용 코너,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여행시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매주 다른 주제로 다뤄보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첫 주 관객의 시설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음악, 영화계 인물과 공연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요. 미국 사회 곳곳의 여성 리더들과의 대담, 우먼톡,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시간에는요. 여성을 위한 음식, 미용, 건강 정보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 달간 미국 사회 다양한 분야의 뉴스에 등장하는 여성을 통해 각 분야의 소식을 정리하는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제 여자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으로 떠나보실까요? 여행시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 뭔가 딱딱한 것이 딱딱한 것과 부딪히다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는 금속, 플라스틱이 연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요, 오락기계의 하나인 파친코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기계에서 나는 소리를 따서 이름 붙인 것이라는데요. 북한에서 온 30대 남성 김두현 씨에게도 이 게임은 낯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파친코 게임은요, 이제 파친코라고 하는 건데, 쇠구슬을 뿌리면 그것들이 이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막 흘러가다가 구멍에 빠지게 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소위 섹시한 여성분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브래지어를 벗어 흔드는 나름 이제 선정적인 게임이었죠.
아이고, 19금 성인 오락에도 이 파친코가 사용됐었군요. 어쨌거나 북한에서 빠찐꼬로 불리는 이 게임은 기계 안에 있는 쇠구슬을 아래에서 위로 퉁겼을 때 퉁겨진 쇠구슬이 미로를 따라 떼구르르르 굴러 내려가다가 또르르 쏙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점수를 만드는 간단한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 오리지널 빠칭코 게임을 일반 사람들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목격한 것이 평양에 있는 제 친구분이 제가 살던 지역에 빠칭코 게임기 설치를 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역전 공원 같은 데서 좀 와전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빠칭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000년대 전까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빠칭코, 영어로는 파친코라고 발음하는 이 게임이 한반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땅에 건너간 제일 한인들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관객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화제의 TV 드라마 파친코입니다.
아가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파친코는 한인 여성 작가인 이민진 씨가 지난 2017년 출간한 소설을 미국의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한 연속극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한인 여성과 그 후손들의 얘기죠.
기억하고 싶어 동서.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 애플 TV 플러스 8부작 드라마 파친코.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상관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원작 파친코는 1910년부터 70여 년을 아우르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파친코의 원작가인 이민진 작가는 지난해 비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Pachinko is a book about a young woman who marries a man.
파친코는 한 남자와 결혼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 관한 책이에요. 그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가족을 돌보는데요.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 이후 일본에서 한국인이 대우받는 방식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본에 머물며 두 아들과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요.
이민진 작가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한인 1.5세 여성인데요.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7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했습니다. 명문 예일대학에서 역사를, 조지타운 대학에서는 법을 공부한 후 변호사로 일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후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이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인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은 뉴욕타임즈와 USA Today, 영국 BBC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파친코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여러 한인들이 총출동한 한국어 드라마 사상 최초의 대작으로 미국 사회에 소개됐는데요. 제작기간 4년, 총 제작비 약 1천만 달러를 들인 드라마 제작과 각본을 맡은 한인 여성 수휴 씨는 미국 매체 CBS와의 인터뷰에서 주인공 선자는 모든 세대와 민족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라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보고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생각난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동유럽의 독일,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사람 모두 자기 삶 속에 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성 작가와 제작자의 손으로 탄생한 파친코 만나보시죠.
제가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가난한 집의 막내딸 양진은 돈을 받고 언청이의 절름발이인 훈이와 결혼했다. 여자의 인생은 고생길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양진은 남편 훈이와 함께 하숙집을 운영한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유일한 자식인 딸 선자를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일제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던 조선인 어부가 일본인 순사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선자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다. 9년이 흘러 어엿한 처녀가 된 선자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한수와 운명적인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일본인들에게 희롱당하던 선자를 구해준 한수는 선자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선자는 한수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선자는 임신한 채 목사인 이삭과 결혼하고 일본으로 간다.
네, 파친코 1편의 줄거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원작을 쓴 이민진 작가는 작품을 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Feel very close to Korean people and I'm very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저는 한인들을 매우 가깝게 느낍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고 전 세계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지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제 한인 친구 중에는 브라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페루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왔어요. 저는 그 점이 매우 흥미로워요. 특히 20세기 한인들의 역사가 매우 아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래요. 한인들이 한국을 떠나야 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매우 다른 경험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고 그 점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었죠. 저는 궁금한 게 있을 때 글을 쓰면서 풀어나가요.
2007년부터 4년간 일본에서 살던 중 일본에 사는 제일 한인들의 힘겨운 삶을 알게 되면서 파친코를 쓰기 시작했다는 이민진 작가. 과연 글을 쓰면서 그 답을 찾았을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주말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관객의 시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객의 시선 파친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제일 한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0대 남성과 40대 여성 한인 이민자 부부, 워싱턴 DC 조지타운에서 만난 두 사람이 공감하는 인물은 각각 달랐는데요.
그 선자 아약 어린 나이에 부모 일제강점기 시대에 커갔던 그런 어린 나이하고 또 아기를 가지고 또 일본으로 어떻게 가게 되고 진짜 혼자만의 감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중년까지 어느 정도 저라면 못 버텼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혼자 그걸 감당하면서 한국에서의 그 억눌린 감정, 일본 가서도 참아야 되는 감정, 그런 게 그 선자의, 저는 선자에 많이 이렇게 몰입돼서 본다 보니까.
저는 그 선자, 솔로몬, 네. 왜냐면 저희도 이민자라서 전쟁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이민자로서 약간 그런 게. 저도 여기 살면서 약간 비슷해가지고 공감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네, 파친코는 원작의 표지나 드라마 홍보물 모두 여성을 부각하고 있어서 여성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 김지수 소장은 파친코가 대하소설 또는 가문 문학에 가깝다면서 여성이 주인공이 된 문학 작품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고전소설 장르 중에서도 그 가문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이 이제 주인공인 경우들을 꽤 많거든요. 가문을 이어나간다. 물론 이제 그런 가부장자에서 뭐 아들의 중요성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가부장, 그러니까 그 가족을 꾸려나가고 이뤄나가는 결국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여성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신분도 엄마의 모계 쪽의 신분으로 정의가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성도 여성들이 뭐 시집 갔다고 해서 성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어떤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원동력, 그 힘은 결국에는 여성한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김지수 소장은 그러면서 파친코의 시대적 배경은 기혼 남성의 혼외 관계가 관습으로 남아있어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선자 역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김 소장은 선자의 어린 시절 장면 중에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모습을 언급하며 당시 여성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때 여성 학교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공교육이 허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직업도 갖게 되고 그거는 이제 파친코에서도 선자가 어렸을 때 나오잖아요. 엄마는 뭐 여전히 여자가 학교 가서 뭐 하냐 하지만 이제 아빠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그다음에 선자도 본인도 굉장히 배움에 갈망하고.
그러나 김 소장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미국과 달리 4세대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일본 국적을 갖지 못하고 타인으로 살아가는 자이니치 제일 한인들의 애환을 알리는 것이 작품의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관객의 시선으로 꾸며드렸는데요. 끝으로 파친코에 대한 미 언론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CNN과 헐리우드 리포트 등 매체는 파친코가 8회 방영된 후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제작진이 특정 인종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8회 등장한 제일 한인 여성 1세들의 인터뷰도 소개됐는데요. 아들과 손자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리창원 할머니. 스스로 선택한 삶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만의 길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에 대한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90세를 넘긴 여성의 사연도 실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한 파친코 방영 후 일본인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새로운 반일 드라마를 세계에 전송했다. 한일 합병은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라거나 제일 한인들이 스스로 일본에 왔는데 왜 일본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반응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8부작까지 방영을 마친 파친코는 후속작인 시즌2 제작을 결정했다고 제작사 측이 밝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첫 순서로 관객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탈북 청소년과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문을 연 한민족 대안학교인데요.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 세상 보기 한민족 대안학교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영 기자입니다.
3의 제곱수는 뭐야? 3의 제곱수는 3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야. 그럼 3을 두 번 곱하면 얼마야?
9.
그렇지. 3 곱하기 3은 9야.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3의 3승이라 그러거든? 3의 3승은 얼마일 것 같아? 봐봐. 3, 3은 9였지. 9에다가 또 3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 9 얼마야?
27.
여기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한민족 대안학교입니다. 탈북 청소년과 탈북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한 가정집을 개조해서 학생들 공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 하나는 최화숙 교장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고요. 또 거실에는 컴퓨터를 여러 대 놓아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었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대까지 설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아름 씨가 진행하는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상민이가 소현실 분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고 그다음에 옳은 거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도 지켜보고 교사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마침 학교로 돌아온 최하숙 교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족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최하숙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육 활동은 한 거는 없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그 탈북 청소년들 애들을 어디 관리할 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을 이런 데서 24시간 케어하면서 봐줬죠.
최하숙 교장은 탈북민으로 20년 전인 지난 2002년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정착 초기에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에 매진했다고 해요.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면서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학도 공부했고요. 그 이후로도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돌봄이 필요한 이 탈북 청소년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아이들을 돌보다가 점점 규모가 커졌고요. 이렇게 한민족 대안학교를 맡게 된 것은 2012년 4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민족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월요일부터 학교 갔다가 바로 가방 메고 여기 와요. 그럼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학원이나 갔죠. 국어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사회과학, 국영수 사과를 다 해요. 여기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인터넷으로 저희가 컨텐츠 비용을 내면서 애들이 듣다가 모를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잘 따라가요. 빨라요. 저게 선생님 하나하나 붙들어 가르치자면 엄청 시간과 뭐 이런 것들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붙들어서 배워줄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너무 바빠서 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학교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공부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24시간 케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 학교는 다니는데 방과 후에 학원에 못 가고 그냥 여기서 학원 대신에 공부를 다 시켜주죠. 여기는 방과 후 공부방, 여기는 공부방이고 애들이 사는 공간은 세 군데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다 관리하죠. 애들을 이렇게 조금 갈라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냥 통합 관리는 제가 하는 거죠. 거기에 선생님이 3명씩, 한 집당 3명씩 다 있고.
최하숙 교장은 현재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불리는 그룹홈도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한 집에 7명까지 이 탈북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집 같은 곳인데요. 최하숙 교장은 방과 후 학교인 이 한민족 대안학교와 그룹홈 3곳까지 모두 4곳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생을 돌보고 있고 또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뿌듯한 순간이 있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최하숙 교장입니다.
아빠가 탈북해서 러시아 여자 만나서 난 애. 여기 11살에 왔는데 작년 3월 달에 16살에 왔어요. 근데 그 4년 동안을 계속 방치한 거예요. 동해에서 왔는데 작년 3월에 와가지고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 국어부터 시작해서 6학년 국어를 작년 1년에 다 뗐고 수학까지. 그렇게 해서 애가 지금 제 학년을 거의 따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그럴 때 보람이 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칭찬이 많죠. 얘가 어떻게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 국어를 이렇게 뗄 수 있냐. 한 해도 안 되는 사이에 작년 3월에 와가지고 작년 12월까지 다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간다고 선생님들이 막 진짜 놀라죠. 기적이라고. 예.
현재 한민족 학교에는 7세 아동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모두 20명의 아이가 함께하고 있고요. 대부분 탈북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한민족 학교는 24살까지 다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이곳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사를 구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죠. 지금도 더 많은 애들 혼자서 저 선생님 하잖아요. 또 코로나 시기라 뭐 자원봉사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이 두세 명 더 있으면 같이 파트별로 갈라서 공부도 시키고 하고 그럼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예, 후원금 같은 것들이 좀 모금이 되면 그 선생님들도 두세 명 더 쓰면 좋죠.
바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바람일 텐데요. 마침 이날 자원봉사로 처음 함께하게 된 한국사 교사의 수업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혹시 구석기 시대 알아요?
예.
오, 알아요? 근데 한국사의 제일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아직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도 아직 모르겠죠. 그럼 우리 여기 한국사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만 우리 두 친구는 이렇게 들으면 되고 여기 한국사 알고 있는 친구만 혹시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주먹도끼
주먹도끼
사냥
사냥.
사냥도.
그렇죠. 사냥을 해서 살았죠. 그리고 또
자, 동굴.
동굴.
이사생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주식이 뭐였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날 한국사 수업을 이끈 이영미 씨는 대안학교 학생들과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이 한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서로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지금 한국사 시간을 갖고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그 한국사를 알고 있는 차이가 지금 다 있어가지고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리엔테이션 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미 씨는 학생들의 수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딱히 어떤 교재로 해야 될지도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 오늘 간단하게 보고 이제 제가 교재를 따로 우리 친구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솔직히 한국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범위도 많고 정말 깊고 다양해서 재밌게 퀴즈로 좀 이렇게 된 교재를 구입해서 좀 진행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최하숙 교장은 이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는지 그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한 부모는 거의 다 100% 북한에서 고향을 두고 온 그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의 고향을 잊지 않고 나중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고향에 가서 기여할 수 있는 뿌듯한 그런 청년들로 자녀들로 자라기를 항상 통일의 그런 큰 일꾼들로 자라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민족 대안학교를 다닌 지 5년째라는 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점이 제일 좋지만 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교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서 쑥스럽지만 감사한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사들의 얼굴이 흐뭇해졌습니다. 최하숙 교장에게 앞으로의 목표도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선뜻 북한에 두고 왔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들을 두고 왔는데 그 아들이 제가 탈북하는 그 공백기 기간에 한 6년여간에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고아원에 애들이 한 800명 있대요. 근데 그 애들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죽는대요. 애들이 옥수수 곁가루 있잖아요. 껍데기. 그 곁가루 죽도 없고 토끼풀도 없어서 못 먹고 배고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산기슭이나 길 옆에 토끼풀 같은 게 나면 소금이라도 조금 빌어다가 그런 거 뜯으면 소금에 찍어내도 먹었는데 다른 애들은 소금도 없어서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한국에서 다시 만난 아들과 최화숙 교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최화숙 교장은 용서를 빌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화해를 하면서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에 네가 고생하던 그 고아원 애들을 가서 돌봐주자. 통일이 되면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중에 고아원 애들을 가서 돌봐줄 그런 마음을 품고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